한 주를 주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을 주셔서 온 가족들이 집에서 또 밖에서 친교를 나누기도 하고 대화하며 쉬다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왔습니다. 이번 주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들이 온전하게 포개어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누리는 복된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주인공은 나실인 삼손이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나실인 제도를 왜 세우셨는가를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 나실인 제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먼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동일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실인 제도는 단순하게 그 신앙이 조금 있다 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삶을 흉내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레위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룹으로 부르셨다면 나실인 제도를 두셔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오기를 초청하고 계심을 우린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실인 제도를 세우시고 제사장 제도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원래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온 세상을 구원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난주 우리는 민수기 6장을 통해 나실인 제도가 왜 구약에 세워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실인 그러니까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사도들이 성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했던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참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인데 왜냐하면 왜 내가 나실인이 되어야 해? 그죠? 왜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해? 우리의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나실인이 살았던 세 가지 규례나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많은 율법의 규례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고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나오는 제자의 삶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이 삶의 수준은 이전에 나실인에게 요구되었던 삶의 수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실인 제도를 읽으면서 이건 도저히 내가 사는 삶이 아니야. 난 이건 이런 삶은 선택하지 않을래.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나실인 제도였는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나시린 제도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두 가지 착각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일날 다시 이 부분을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들으실 때 한 번도 안 들었던 것처럼 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사실 앞에서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밑에 깔려있는 이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교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복음서 말미에 마지막에 주께서 그날을 완성하시고 회복하신다 말을 딱 듣자마자, 그 다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나는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나는 영의정이죠? 나는 우의정이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8장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어린아이들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알아듣게 하시려고 애를 데리고 오라 하셔서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겁니까? 아직 이루어 간다는 겁니까?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원은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이라는 표현을 개혁신학에서 사용합니다. 정확하게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 높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다들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는 자기 강화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나시린 규례를 보면, 나시린 규례에 세 가지 규례가 있죠. 하나는 뭐죠? 머리 깎지 말라. 그리고 독주 마시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주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한다는 생각을 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에 이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끝에 항상. 근데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화의 길, 옵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실인, 그러니까 그 나시린의 규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규례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몇 가지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나실이라는 말은요, 구별된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구별된. 뭐 이의 제기하실 것 전혀 없으시죠? 그러면 구별된이라는 성경적인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시린이라는 존재가. 자, 그러면 구별이라는 말을 여러분 무엇과 동일시합니까? 거룩이라는 말과 동일시하시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오해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거룩을 떠올리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삶,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접근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라고요. 히브리적 거룩의 의미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윤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금 나실인이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누구의 소속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쉽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갔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를 막았었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까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왔는데 그죠? 여리고성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할례까지 받고 말씀을 몸에 새기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섰을 때 담대하게 누구 편이냐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가 질문 자체를 무시하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었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 편이다. 신을 벗는 게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겁니까? 누구 편인가, 누구의 수하의 사람인가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누군가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주어졌다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통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성경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윤리적 관점에서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누구의 소속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을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그 편에 서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죄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죠? 관역을 벗어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라면 윤리, 도덕의 문제를 거론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벗어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사는, 이게 죄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부적인 개념으로 도덕과 윤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신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윤리적으로 깨끗함으로 도덕적인 아름다운 수준을 요구하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스타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실인으로 사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한 자랑으로,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은 나실인의 삶을 삶으로, 제사장의 삶을 삶으로 그들의 순종과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과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그 나실인의 규례라는 형식을 주셨는데 형식 안에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담겨지지 않으니까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내용을 담지 못해도 형식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형식을 가지고 자기 강화를 이루어갑니다. 기독교가 빠져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형식에 빠져있다는 거죠. 형식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 없는 형식은 불필요한 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실인 규례를 주신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인지를 나타내라, 증명해라는 겁니다. 내가 주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누구 소속인지를 밝힌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수하의 사람인지를 밝히는 것이 성경으로 치면 순종입니다. 제가 여러분 벽난로 보신 적 있죠? 벽난로를 보실 때 벽난로를 이루고 있는 벽돌들이 벽난로를 만들고 있는데 벽돌을 한 장 뺐어요. 지금 빼서 벽난로 전체의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제 말에 이 물로 그리는 이 말에 색깔을 칠해주시지 않으면 선명한 그림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벽난로를 그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어딥니까? 저기 강가나 바닷가 가서 벽돌 몇 개 놓고 고기 구워 먹는 그 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제가 왜 이 표현을 했냐면 조금 있으면 제가 다른 걸 하나 배울 거거든요. 신약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밤에 불식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자기 강화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종교예요. 그러면 나시린의 규례, 그 세 가지 어려운 규례 조건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의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도의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도의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세상의 논리와 반대되잖아요. 오늘도 집사람하고 오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너무 높은 수준의 삶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수준의 삶에 도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창조주가 창조주로서 거룩한 것처럼 피조물이 너희는 피조물로서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방향을 보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드러내면서 내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스타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독특해.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넓고 곧고 비전이 있고 아름답고 선명한 길이 아니야. 저 사람은 늘 반대의 길을 가. 절대 빛이 안 보일 만한 어둡고 탁하고 좁은 길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길은 다 좁은 길입니다. 세상과 반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도 배웠고 대학원에서도 배웠고 상담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저는 회계학 전공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를 배웠습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교육, 경제, 문화, 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하나도 인간을 위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수히 세상과 부딪히고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90년대 후반에 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풍조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적 치유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에 내적 치유로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어요. 한 1,000명 가까이 이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명장동에 있는 교회인데 90년대 후반에 그 내적 치유라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열풍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신대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강의를 하러 올라오셨어요. 제가 그때는 하도 철이 없어서 일단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손을 들고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 내적 치유는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내적 치유라는 말이 있습니까? 목사님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내적 치유가 상담 심리학, 교육학 전부 다 접목한 거거든요.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여금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도구로 삼는다. 그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고. 일단은 좀 묵살당했죠. 저는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세상과 반하는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육, 철학,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내일이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언약이고 변개치라는 것이고 영원히 내가 지키고 보장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길이 살 길이고 내일을 보장하고 넓은 길 같지만 하나님 보장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지만 어두워서 답이 없을 것 같지만 이쪽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 길을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선택하는 그 여호와의 규례, 그 명령들이 우리를 강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인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것이. 교회 안에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이 자랑스럽지 못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가.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의 생명,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신약에서 세리와 창기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울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저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죠? 저들이 겸손하기 때문이었어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가요. 계속 동일하게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밤에 죽으면 구원 받으실 수 있죠. 그 누가 정하신 거죠? 그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손들고 여러분이 정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돼요. 우리는 다 손들고 그 손 안 든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옥 간다 하거든요. 거꾸로예요, 제가 볼 때는. 손들었던 사람들은 겸손해. 그 자기가 자기 구원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고 세리나 창기는 애초에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자기는 그 말씀에 도달할 수 없거든요. 말씀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네. 그게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셨던 겸손의 내용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구 넘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투성이에요. 주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잖아요. 십일조 내도 되고 안 지켜도 안 내도 되잖아요. 십계명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잖아요. 제자도의 삶 이건 옵션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을 굉장히 무시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신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게 싫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기도원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말만 번지르게 하는 입다 같은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네요. 아니 그 시대 때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가 기도원 말씀 묵상을 몇 번이나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멈추었었는데 여러분 기도원이 그 밤에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그가 요구했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셨잖아요. 증거를 다 보이시고 그날 밤에 내려가라는데 또 안 내려가잖아요. 기도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미디안 군의 병사가 꿈을 꾼 것들을 그 다시 보게 하잖아요.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보리떡이 뭐죠? 곰팡이 난 떡. 아무 보잘 것 없는 그 기드온이라는 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전체를 몰살시키는 그 꿈을 또다시 듣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우리 성격 같으면 그런 기도는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예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수십 년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용해 볼까? 맞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있을 때는 길을 쓰고 매달렸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입다 같은 인생들이 우리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삼손처럼 사실은 이게 우리 평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모으시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갈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조립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순종하게 하는 장이 교회라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신약에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이게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오늘 가나안 성도들은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죠.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교회를 나갔잖아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선을 명백하게 그을 수 있는 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 서정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앞부분은 거의 다 들으셨던 내용인데, 자, 이제 생각을 몇 가지 해봅시다.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수준의 삶을 산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요청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아까 형식을 우리는 보고 우와 저 사람 대단해 이게 아니라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쫄병이라는 거죠. 내 왕은 하나님이시라. 나는 종입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거나 자기 강화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오류에 빠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세 가지를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이 제가 담고 있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중요한 것을 가운데로 넣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 몇 장이 들어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6장의 서두에 세 가지가 동시에 튀어나와요. 한번 가서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를 아마 쳐두셨을 거예요. 어디에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까? 세 가지가 뭐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첫 번째, 2절의 구제. 그죠? 3절의 구제, 4절의 구제. 자, 구제가 1번. 2번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5절의 기도, 6절의 기도, 7절의 기도. 그죠? 기도죠. 여기에 그 유명한 주 기도문이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그래서 나와요.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16절에 금식, 17절에 금식, 18절에 금식. 기독교 신앙의 가장 최고의 유전이 뭐라고요?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탕 위에서 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율법사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 할 수 있는 욕 중에서 최고의 욕이 독사의 자식이거든요. 가장 수위가 높은 예수님이 입에 담으셔야 될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럼 이 의미를 깨달아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똑같이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금식하기를 힘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아까 나신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자기 강화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밝히는 거잖아요. 증거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 강화를 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구제하는 사람들, 자기 구제하는 거 자랑 안 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자기가 구제한 걸 다 자랑해요. 자기 강화해요. 두 번째는요. 아니, 세 번째 금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도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개척교회 하면서 40일 금식 두 번 정도 안 하면 목사 아니야. 그럼 이게 금식이 자기 강합니까? 자기 부인입니까? 자기 강하라니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구제와 금식, 기도를 자기 강화에 사용해요. 무슨 말입니까? 금식을 한다는 건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한 끼 안 먹으면요. 솔직히 우리 비전, 가치 다 없어져요. 한 끼라고 하니까 좀 너무 심한데 하루 정도 안 먹어봅시다. 근데 3일 정도 안 먹는다. 일주일 정도 안 먹는다.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음식 아니면 못 사는 존재.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저를 세우시지 않으면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금식, 이게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나 가치가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럼 어디 가서 내가 금식했다고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길게 금식을 시키신다. 그럼 자기 포기나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더 길게 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왜 길게 한 사람들이 자랑하죠? 구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 나시린으로서 세상을 평등케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 그 구제를 한다는 건 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 일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기도가 제일 중간에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해놨죠? 기도할 때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혼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뭘 해라고요? 여러분 7절은 사실 또 이어지거든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는 주석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 기도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화라고 합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수준이 맞는 사람이 대화가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대화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을 앞지를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래에 있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뿐이지 그분의 생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대다수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응답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모시거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속으로 상황 속으로 몰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대화 좀 합시다. 하나님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건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에서 주기도문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예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도무지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앞에 서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나라는 손과 발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걸어가기 위해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에 갔는데 기도를 하지 말래요. 그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하는 열심 당원들밖에.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있는데 사역을 멈추고 돈을 버는 것을 멈추고 말씀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울산교회에서 보내줘서 온 사람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해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끼가 절박한 사람들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울어요. 사람들 새벽에 나오면 사람들 그 성경책보다 눈물 뚝뚝 떨어뜨려가 성경책이 젖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래요. 우리 원장님이 나오셔서 80세 되시는 원장님 기도하지 말래요. 왜? 전부 다 목사들이 굉장히 반발심을 가졌어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거라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걸 예비하시고 계신다고. 단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건 제자도의 삶을 살 건지 말 건지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이 넓은 길을 갈 건지 좁은 길을 갈 건지 그 앞에 서서 멈추어 서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그 순간에는 넓은 길을 택해버리거든요. 이 길 가면 도무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다시 새벽기도 나오고 밤기도 나와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건 못 가겠다고.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나와서 그 말을 하지 말고 말씀을 읽어라고. 이게 얼마나 많이 바쳤겠습니까? 목사들한테. 결국은 원장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었어요. 그냥. 절박하니까요. 그게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을 먼저 한번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저 생각에는 우리가 아직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구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신학을 뛰어넘으면요 굉장한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장이 강화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구제, 금식, 기도를 가지고 자기 강화를 이루어가거든요. 계속해서 자기를 포기해라는 겁니다. 자기를 놓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서 요청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제자도의 삶, 나시린의 규례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나시린 그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 금기 사항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했던 내용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술 먹지 말라. 여러분 신약에도 이게 동일한 명령이 있었죠. 예배소서 5장 18절입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예배소서 5장. 빌립보서 앞이죠. 예배소서 5장 18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혹시 5장 18절 읽다가 궁금증이 생겨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의 자리는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죠? 근데 왜 하마터면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최고의 경건의 모습과 그리고 최고의 경건의 모습과 거리가 먼 모습을 견주고 있느냐는 거죠. 저자가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죠. 뭐죠?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지만 이 사람들의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위에서 말을 하거든요. 이 공통성을 짚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둘 다 술 취하는 것, 성령에 취하는 것 둘 다 지배권이 있다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배권이에요. 내가 누구의 수하이냐, 누구의 소유이냐. 술도 지배력이 있고 성령님도 지배력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술은 굉장한 지배력이 있죠. 그죠? 아시잖아요. 뭐 특별히 제가 더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죠. 술을 마시면 배짱이나 용기가 생겨서입니까? 아닙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술의 지배력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마비되고 자제력을 상실하고 판단이 흐려져서 온갖 행동을 다 하는 거잖아요. 같은 범주에서 저자는 성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절감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 되신다는 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사람들이 전도하고 헌신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맨정신에 못하잖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형이 그냥 들고 가 아무 때나 전해집니까? 그 얼마나 쭈뼛쭈뼛해집니까? 생명으로 넘칠 때, 성령의 취함으로 넘칠 때, 그러니까 저자가 이것을 같은 문장 안에 집어넣고 이 두 것의 유일한 공통점이 지배라는 것, 이 나시린의 규례가 지배라는 것,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술을 왜 마시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아닙니다. 다른 무엇에게도 내 지배권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산. 그럼 머리는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여러분 이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이런 부분들 나오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 오늘 이 밤에 한번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11장 3절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머리를 기른 이유가 그거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나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냐. 우리는 가끔 신약의 많은 말씀들을 읽으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다 구약의 민수기 레위기에서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거기서 가지고 온 겁니다. 나시린의 규례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는 쓰라고 하는 거죠. 왜죠?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역을 맡고 있다는 거죠. 여자는 성도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죠. 남자는 머리 위에 계신 주님의 역할, 그죠? 여자는 순종하는 성도의 역할. 그러면 우리는 흔히 여자가 낮고 남자는 높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역할이 맡겨졌다는 거죠. 남자가 창조대로 먼저 났으니까 1번, 여자가 두 번째 났으니까 2번, 이거지. 이거는 우열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 보고 머리를 기르라는 것은 누가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간단하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영국이나 그 유럽에서 보면요. 신사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여자가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모자를 벗죠. 왜 벗죠? 아래 사람이 들어온 거죠. 자기가 머리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죠?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기른다는 건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내가 누구의 수하인지를 안다는. 그러나 남자는 머리를 길러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셔서 머리를 길어라고 하셨죠? 삼손에게, 나시린에게 내 위에 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 수하의 사람인지를 밝히라는 겁니다. 내가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임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세 번째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체가 부정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다 아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구절은 세 번째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시죠? 부인할 수 없잖아요. 죄로 인해 인간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그 죄의 결과물이잖아요. 죄를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시체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상징인, 그 죽음의 상징인 그 시체를 멀리함으로 생명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기억하라.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기억하고 증명하라.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모든 규례를 하나님께서 나시린 된 삼손에게 혹은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제일 중요한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강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의 종인지 누구의 수하의 아래 사는 사람인지를 날마다 증명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봅시다. 그걸 증명하고 기억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기도하면 요즘은 오후 때나 저녁에나 사람들이 간간히 오셔서 계속 기도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셔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선택의 기로 앞에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선택의 순간마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선택한 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포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고 비워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겁니다. 가는 자의 모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기독교의 의가 완벽한, 도덕적으로 깨끗한, 무결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므로 사실 이 구원의 길은 굉장히 쉬운 길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전에 말씀을 쭉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쭉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도 그렇더니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의 뉘앙스를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죠. 창조주가 창조주로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는 피조물로서 너희 수준에서 거룩하고 거룩하다. 방금 내 편이래. 내 말씀을 순종하기를 애를 쓰고 내가 누구의 수하의 사람인지를 증명해가면서 기억하면서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정말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잖아요. 그러나 형식은 내용을 담는 유일한 그릇이거든요. 형식이 없이는 내용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를 하고 제자도의 삶을 살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형식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소아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하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부족하거든요. 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비추어져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러나 그것을 날마다 대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겸손한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먼저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